창세기 18장 오늘 보았죠? 18장의 도 뒷부분에 우리가 이제 1절부터 7절까지는 했는데 9절부터 15절까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예, 찾으셨어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으나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인데 이 내용을 우리가 읽고 아까 설교 시간에 다루질 못해서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떻게 이제 비교가 되냐 하면은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은 교회였고 형제 사랑으로 나그네를 대접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 삶에 따라오는 모습이 하나님이 언약 축복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게 방금 읽은 9구절이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이제 이 형제 사랑이라는 교회의 삶이 없었고 그다음에 나그네 대접이라는 것도 없고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그들의 몸까지 뺏으려고 했던 유익을 자기들의 유익만 구하려고 했던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여주시고 결국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도덕적으로 이들이 나았다 뭐 못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걸 형제들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는 걸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에는 뭐가 임하냐 하면 이제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축복과 심판이 이렇게 임하는데 물론 뭐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 살았기 때문에 축복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축복을 주실 때에는 아브라함이 잘 살았건 못 살았건 언약 축복은 계속해서 주세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갈대아 우르 땅에서 꺼냈을 때부터도 언약 축복은 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또 사라를 그렇게 팔아먹고 애굽으로 도망친 다음에 다시 데리고 와서도 또 언약 축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축복은 주권적인 은혜로 주시는 거지 꼭 뭐 아브라함이 잘해서 주시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 축복을 받은 삶을 받은 성도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언약 축복도 또다시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인데 그 언약 축복의 내용에 관한 거를 이제 18장 뒷부분에서 알려주시죠. 어떤 언약 축복을 주시냐면 기한이 이를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주어질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언약 축복을 주시는데 이거는 이제 계속 그 전부터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7장 할례를 주시면서도 뭐 동물도 잘라놓고 하시면서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제 그 메시아를 보내고 언약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뭘 보게 되냐면 이 말씀을 들은 사라의 반응.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수도 없이 너의 씨를 통해서 언약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사라와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보는 거죠. 사라가 장막 안에서 이것을 들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오신 분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듣고 사라의 반응이 뭐였죠? 웃었어요. 그런데 좋아서 웃은 거예요? 아니에요. 비웃은 거예요. 안 믿어서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는 자기의 그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현실만 봤죠. 사라가 그 당시에 90세, 90 뭐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세. 아니 하나님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구나. 예? 아브라함도 비웃었었어요 그 전에. 그랬는데 아내 사라도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뭘 보여주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뭐 형제 대접으로 살았지만 여전히 이 모양이라는 거죠. 이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안 믿어요. 그래서 방금 읽은 구절이 그건데 10절에 보시면 기한이 이를 때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this time next year 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까지 알려주세요. 다음에 요때라는 거예요. This time next year.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는 정확한 날짜까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아직 애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죠? 지금 우리가 이제 아이를 가졌다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이제 날짜 계산이 되죠. 언제쯤에 애기 난다. 근데 이번에는 아기를 가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날짜까지 계산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라가 이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 남편은 늙었고 아니 100세 꼬부랑 할아버지인데 나도 할머니 경수가 다 끊어진 지가 언젠데 그죠? 무슨 아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비웃은 사라를 이제 꾸짖으세요. 그런데 사라의 비웃음은 결국에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거죠. 불신은 비웃음이에요. 그러니까 꼭 비웃지 않더라도 안 믿는 것은 불신이고 비웃음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라의 불신은 단지 아들 하나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불신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 정도를 안 믿은 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참 씨를 주시고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 이루어주실 천국 축복 그 모든 내용을 그 아들이 다 포함하고 있는 복음이었거든요. 지금까지 그걸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 아들을 통해 한 후손을 보낼 텐데 그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 축복을 주겠다. 이 약속을 안 믿은 거라는 거죠. 결국은.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아브라함도 비웃었고 사라도 비웃었는데 안 믿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졌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결국 다음에 이때쯤에 이삭을 주세요.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 예수님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상태에 상관없이 주시는 게 복음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그네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도 같은 모습이 있었죠. 오늘 우리 이사야서도 읽었지만 나사렛의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나셔서 세상적으로도 멸시천대를 받으신 그 예수님이 30대가 딱 되었을 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게 오셨다고 전할 때에 죄인들의 반응이 뭐였죠? 비웃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도 어떻게 했죠? 야, 네가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너부터 내려와서 너부터 구원해라. 예수님 끝까지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는 또 누가 속해 있었어요? 제자들까지. 예수님 비웃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구원을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자 제일 먼저 비웃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어요. 야 주여 이 일이 죽게 미치지 못하게 내가 주님 지키겠나이다. 그 예수님 비웃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내가 가서 예수님 지켜주겠다. 비웃었어요.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로 가실 때에는 정말 세 번이나 부인하고 불신이 확 드러나는 거죠. 제자들까지도 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 나오시면서부터 나시면서부터 죽으시기까지 죄인들의 조롱과 비웃음만 받으신 삶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비웃고 살았던 자들 아니에요? 비유 콧방귀도 안 끼고 살았잖아요. 뭐 무슨 상관이 있었어요 우리하고. 그런데 이 죄인들의 불신, 비웃음, 무관심, 조롱, 멸시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신실하게 죽기까지 성취해 주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비웃음의 대상이 되셨지만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그들의 비웃음을 참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세요. 그것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5절에서 6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렇게 비웃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창세기 21장 5절에서 6절. 네, 21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어요. 이거는 비웃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것으로 인해 이루어주신 것으로 인해 정말 기쁨으로 웃습니다. 형제 여러분, 소망 없는 우리 죄인들의 불신, 그 가운데서 정말 절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속으로는 비웃으며 살아가는 우리 죄인들의 삶조차도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영원한 참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비웃었던 우리 죄인들, 이제는 성령님의 은혜로 기쁘게 웃게 하세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 안에는 기쁘게 웃는 마음도 있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과 천국 소망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 현실 따라서 마치 비웃듯이 살아가고 있는 불신의 죄악이 있죠. 불신. 나는 안 웃었다 할지 모르지만 불신은 비웃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가 나는 안 웃었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 사라의 불신을 아니다, 네가 웃었다 이러신다고요. 우리도 불신이 있어요. 하나님 비웃고 살아가요. 예수님 비웃고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영원토록 웃게 하실 거예요. 천국에서.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말 천국 약속 예수님의 사랑 크신 은혜 붙들지 못하고 불신 속에서 의심하며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비웃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웃게 하실 거라는 것, 이것만큼은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세요.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서 웃을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웃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과 천국 소망 증거할 때에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을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비웃음을 받든지 끝까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천국 복음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 그들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도 웃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 또 친지들 끝까지 예수님 잘 증거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떤 비웃음을 받던지 또 해야 될 게 있죠. 오늘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함께 나그네 된 성도들을 형제로 영접하는 일, 그리고 형제로 대접하는 일, 그리고 형제로 섬기는 일. 그것이 뭘 보여주느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삶의 반영이라는 거죠.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그래서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형제 대접으로 예수님 대접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뭐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섬기고 대접하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저도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요.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 믿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기쁘게 예수님의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이 갑자기 그날 되면 잘하겠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우리 삶에 하나님 올바로 건강하게 예배하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 영접하면서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면서 깨어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지, 전혀 이런 삶 없다가 예수님 오시면은 정말 도적이 오는 것처럼 맞게 되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네? 선한 청지기처럼 맞아야 되는데, 선한 청지기가 뭐죠? 그가 예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집을 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집이 누구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라고요.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은사를와 은혜를 가지고 형제 자매들 돌아보라고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게 선한 청지기예요. 그 선한 청지기처럼 살 때 주인이 올 때 깜짝 놀라지 않죠. 네, 주인 뜻대로 살다가 우리 예수님 맞이하는 거죠. 물론 우린 너무 미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또 아브라함 사라처럼 정말 비웃고 살아갈 때 진짜 많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약속이고 뭐고 다 상관없이 그냥 나는 내 삶 나만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곧 천국에서 예수님의 영접을 받고 예수님의 대접을 받고 그 예수님 품 안에서 한없는 사랑과 기쁨 속에서 웃으며 살 거예요. 형제 여러분, 우린 이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서 하나님이 야 좀 믿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좀 봐라, 내가 아브라함 사라 웃게 했지. 그들의 비웃음조차도 참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놓았지. 너희들도 그럴 거야. 굳게 믿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신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이 내용을 빠져서 우리가 이 내용 같이 말씀 보고, 그래서 저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이 복음 말씀에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그 사도 바울의, 어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는 중에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빌립보서 가면 자기가 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지족하는 법,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뻐하는 법, 감사하는 법,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말을 해요. 그게 다 이런 말씀의 확신에서 오는 거죠. 복음의 확신에서. 그런데 저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의 그 당시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정말 이제 나이가 다 이제 모든 사역을 자기가 달려갈 길을 이제 다 마치고 감옥에 갇혀서 정말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그때서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감사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때서 배웠대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의 그 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은 배워가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고 자라가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가는 삶이라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이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 놓으셨잖아요. 이 심어 놓으신 거는 가꾸고 돌보고 물을 주고 해야 건강한 열매가 맺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열심히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고 이런 거에도 같이 영향을 받고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물 주지도 않고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네, 잡초예요.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그냥 나와요. 막. 저희 거기도 보면 그냥 뭐 하나 심어놨는데 그냥 내버려두니까 그냥 그 무슨 풀들이 그냥 막 자라나는 거예요. 뽑아내도 또 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는 자꾸 그런 잡초들을 뭐 예수님의 은혜로 하시는 거지만 뽑아내고 주신 예수님의 세 사람의 성품 자꾸 말씀 안에서 물 주고 가꾸고 해서 배워가야 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더욱 말씀 또 공부, 말씀 보시고 묵상하시고 예수님과 기도 나누시며 교제 나누시면서 예수님 닮아가려는 마음으로 자라가셔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싹트는 불평, 원망, 미움, 뭐 시기, 질투 생겨나는 그 잡초들, 내버려둬도 생겨나는 것들 다 그냥 빨리빨리 뽑아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잊지 마시고요. 계속 이번 주 한 주도 또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뭐 궁금하신 거나 질문? 예, 그러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말씀과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우리 주님과 또 친교 나누는 귀한 은혜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닮아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또 말씀의 은혜를 통해 더욱 예수님 닮은 마음에서 자라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그 마음에서 하나 되어 우리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귀한 은혜 내려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렇지 못한 우리 옛사람의 죄악의 잡초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뽑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한 주간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